2월 세 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에도 이만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복음 비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동행신뢰에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보혜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 AI라는 것이 나오고 난 뒤에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도 있지만은 인격의 파탄, 그 다음에 의심을 자극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요, 환경이 어렵고 또 형편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돌파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면 됩니다. 예.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은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면은 신기하게 우리가 그 문제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 중에 언제 은혜가 임할련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은혜가. 오늘 우리 한나 자매가 연주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처음 배우고 불렀던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냥 떨림이 있고 이러는데요. 이 곡이었어요. 예.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중에 한마디로 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특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굉장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맞춤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참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면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되고 예배가 잘 드려지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확신해 그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거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죠. 그런데 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멸망을 할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참 불쌍한 거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보니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듣기가 좀 힘든 말씀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막 판단하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0장에서부터 33장을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말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소망의 말씀이고 이 신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절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딱 그 안에만 들어있어요. 그 중에 31장은 회복의 책이고 예레미야 안에 있는,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그 30장, 31장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절에서 14절의 그 말씀 핵심이 뭐냐면은 부족함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들이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복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미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뭐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 하면요,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뭔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목축업을 했고 양을 쳤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단어 뜻이 그 로에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은 돌보는 자, 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런 이제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목자는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인도하는 일을 하고요,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가요, 양은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양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공급하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요. 예,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양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양은 우리가 성경에는 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쁜 양, 좋은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양은 쉽게 말하자면 죄짓고 그 다음에 고집 부리는 그 양, 좋은 양은 예수님 은혜로 인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양,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 양은 무슨 말 양이냐면, 무슨 양이냐면은 착한 양이 아니고 선한 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약한 양.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예, 연약한 양이에요. 연약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목자는, 목자 없이는 먹을 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안전을 보호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병들을 수도, 병들어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목자만이 양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나는 양이라고 하지만은 교만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요, 내 주장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느끼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한다는 것을 몰라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내 주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가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인정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글씨입니다만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요? 다윗이 이때 강할 때였습니까? 약할 때였습니까? 이 시편을 썼을 때는 다윗은 약할 때였습니다.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꼭 그걸 아십시오. 목에 힘 빼고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때 그 가정에, 그 기업에, 그 자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살게 됩니다. 안 살게 됩니다. 안 살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공급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뭐 있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4장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 백성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이며 살찐 꿀을 먹이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은 반드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요, 하루하루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사람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자 정신으로 무언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신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고비고비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너 놀라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비상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편한 것 같지만은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AI 이런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너무너무 큰일 나겠구나. 좋은 정보가 너무 많지만 가짜도 너무 많고요. 너무 우리의 영혼을 참 정말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짓에 많이 속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며칠 전 시카고 지역의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의 자녀의 목소리도 믿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은행을 뭐 어떻게 해킹을 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러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 그냥 막 이상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일들,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평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홍주영 장로님 100세를 맞으셨는데요, 3년 전에 제 설교문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딱 이때 홍 장로님 생신을 맞아서 말씀을 중간에 전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100세를 사셨는데 여러분 1세기를 산 겁니다. 1세기 놀래지도 않네. 1세기 요즘 절대 안 놀래요. 보니까 요즘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호흡을 주관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하고 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만은 안 좋은 일 그 안에도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나 숨겨놨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요, 악하고 강한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입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했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1차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탄의 손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속량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빼내서 살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한번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같이 시작,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양이라 했잖아요. 이 양이 무슨 양이냐면 똑똑한 양, 슬기로운 양, 선한 양, 착한 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족한 양, 연약한 양, 이 정신 못 차리는 양, 이런 양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속량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몸에 질병도 뭐 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금방금방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병들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 1월에 미시간에 있는 우리 교단 칼빈 신학교에서 매월 1월에 열리는 그런 시리즈 강연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벡 머시라고 하는 박사가 강연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부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박사님이 자기의 임상 경험을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외로움. 외로움에 대한 질병,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성적인 외로움이 있으면 신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즉시 신체에 약함, 질병, 위험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 안의 기능이 마비되고 염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혈액암이 발생이 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이 외로움이 어디서 생겼을까를 추적해 보니까 이 외로움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 즐거움이 많은 사람은 외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세상 즐거움이 많은 사람이 뭐 외로워요. 뭐 세상에서 뭐 쿵짝쿵짝하고 뭐 잘 노는데 그게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해가 가야 돼요. 하버드 대학 벤슨 교수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심장 전문이고 그다음에 아주 정말 유명한 그런 의사인데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한데 질병의 60%에서 90%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스트레스의 현상은 영적인 문제다 했는데요. 바로 칼빈 신학교에서 강의한 비벡 머시 이분이 강조한 이 외로움이 뭐냐? 세상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세상에 빠져들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무슨 동영상이나 거기 많이 들어가면 행복하고 막 그냥 넉넉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영혼은 핍절해서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안 외로워지는 모양이죠. 전혀 그런 거 경험 안 해봤는 모양이죠. 외롭죠. 동영상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혼자 봐요. 혼자. 외로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트레스는요, 풀리는 줄 아는데 더 많이 과중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면 불면증 75%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은 와야 됩니다. 내가 잠을 만들어내려고 막 잠 져야지, 잠을 져야지, 잠이요, 오소서. 뭐. 야, 안 돼요. 잠은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잠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잠은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어디 잠은 하나님 줍니까?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서 잠을 하나님 준다는 사실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임증을 가진 여자들 35% 이상이 임신을 하고 진통제 없이 생활을 못한 사람도 35%가 감소됐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심장 박동수 호흡 조절을 절대적으로 유효를 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도 없는 평범한 목사가 기도해도요, 기도빨 잘 받아요. 뭐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능력 없고 기도빨도 없는 목사가 기도해도 그 사람은 기도빨을 받는다고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과학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어려움과 불편함에서 반전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마음을 기쁨으로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거기에 기뻐하리다.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근심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되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우리는 관찰을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 내가 이래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내가 뭐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행복을 누려야지, 뭐 평안해야지. 내에게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반전이에요. 슬픈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슬픔을 돌려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돌려서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파크 되어 있습니다. 하파크. 이게 뭐냐면 뒤집다, 전복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반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야, 자,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말은 정말 맞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다 내가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있다, 역경이 있다 이럴 때는요, 그 안에 반전할 것이 뭔가가 숨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회자 코너를 읽고 여러분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실타래 헝클어진 것처럼 계속 헝클어져서 못 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반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반전 못 시킵니다. 치료가 반전이고 회복이 반전이고 승리가 반전인데 우리 감정, 기분, 느낌까지도 반전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리에 지금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도 반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의 사연은 그 사람들 사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연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잡차와 같은 인생을 산 야곱도 그랬고 정말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 반전을 시켜주십니다.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것에 그 반전의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지금까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간직한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약하다, 부족하다, 약하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쑤룩하고 약하고 부족하고요, 힘이 없이 보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실패를 당할 수 있고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란 사실을,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기회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없다? 이건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질병이 걸렸다? 반전을 일으킬 하나님이세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은 다 불편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다 뭡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반전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곧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제 서재에 보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써놨어요. 거기 크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근심이 되고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에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기분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의지도 거듭나고 감정도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거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 부족함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복 세 가지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앞에 오늘 이 반전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말씀하기 전에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외치라, 구원하소서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복음이라 했잖아요. 위로라 했잖아요. 그런데 29장을 읽어야만이 30장, 31장, 32장, 3장까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좀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할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고 그러면은 내 잠재 의식에부터 내가 기도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는요,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형편 없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함의 첫 번째 복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 복, 악한 것, 강한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 이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 번째 복, 어려움과 불편함에서 기쁨을 경험하는데 반전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환난 날 앞에서 무력할 때가 많을 것인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 복은 하나님으로 네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읽으면 자꾸 내가 계속 내가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내가 할게. 내가 할 거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복들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